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18일 전술 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또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김영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언급한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17일 미국 스탠퍼드 구버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블링컨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has been a challenge going back every administration I think we were each involved in.
블링컨 장관은 북한 지도부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세계가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이고 당신은 이 문제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블링컨 장관의 말은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한다. 지금 이런 뜻입니까? 최원기 기자가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쏘는 그 의도와 관련해서 이것이 그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 17일 그 미 서부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그 대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자꾸 쏘는 그런 도발하는 의도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북한 지도부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사일을 쏘는 것은 블링컨 장관 말대로 북한이 여기 있다. 이것이 문제고 미국은 이 문제에 상대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이제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도발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조금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미국의 관심사는 사실은 북한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 이런 것이 이제 큰 외교적 군사적 그 관심사이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은 과거 그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좀 소외됐다,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그 핵법제화도 했고 또 미사일 발사 또 뭐 포사격 이런 여러 그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 바이든 행정부를 보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기존 하는 것은 군사적 억제,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 그 연합 군사적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의 그런 대응에 머물러 있지. 미국이 뭐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든가 뭐 협상을 하자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일종의 그 맥이 빠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압박하고 일종의 겁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도발을 했는데 상대방 그러니까 미국이 별 무서워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좀 그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 모험주의적인 행동,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이를 뭐 대화로 연결시키려는 이런 그 방식보다는 미국이 이미 그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기를 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외교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자. 미국의 진위는 무엇이고 우리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세련된 방법이다.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지난 몇 년간 중단됐던 미국, 한국, 일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한 것을 하나의 성과로 꼽았지 않습니까? 김 기자가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북한 정권의 도발은 그동안 계속 증가했지만 지난 몇 달이나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일이 일어났다고 블링컨 장관이 말했습니다.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인데요. 블링컨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중단됐던 한국, 일본과 양자 차원의 군사훈련을 재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어떤 공격도 방어하고 저지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재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간에 최근 몇 년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한국과 일본을 더 가깝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이점이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김정은이 이를 보고 이를 받고 또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 고조 행위는 이런 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의 관심을 끌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미국은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나 협상할 의도는 없는 것인지, 뭐 자주 하는 말은 우리는 언제나 대화에 뭐 조건 없이 만날 뭐 그런 준비가 되고 열려있다 이런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도는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그 북한과 그 대화와 협상을 할 의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4월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치고 공식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는 그때부터 밝혔고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고 또 뉴욕 채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북한에게 이런 의사를 여러 방식으로 그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대화를 하려면 먼저 제재를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어야 우리가 대화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네. 미국은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대화를 하자는 거고 북한이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두 사이의 입장이 그 만나질 않아서 일종의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좀 그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어떤 제재를 풀거나 뭐 이런 것을 하려면은 일단 대화를 해야죠. 그 대화를 해서 여기에서 서로 어떤 조건이 맞는지 그 제재를 풀려면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맞춰본 다음에 그 대화를 해야지 대화도 하기 전에 미국이 설렁 저 제재를 푼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 같은 그 상식이 안 맞는 그런 주장을 관두고 지금이라도 전제 조건 없는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는 것이 좋다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날 행사에서 사회를 본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확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북한의 그 핵 문제는 더 광범위한 확산 우려로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이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는 게 낫다고 결론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확산을 계속 진전시키고 무기 확산을 방지하면서 우리 스스로 군비를 통제해서 비확산 조약의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 나라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핵무기를 획득하는 게 더 낫다고 결론 짓는 세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이런 이유로 국제 규범들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 규범들은 우리가 서명을 했고 또 우리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이 이전보다 훨씬 빠른 시간표를 갖고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이제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의 그 타이완 침공 통일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가능성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이날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 몇 년간 그 중국의 그 타이완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보다 빠른 시간표를 갖고 통일을 추구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50년, 100년 안에 통일한다 이런 입장이었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10년 안에 하겠다 이런 그 빠른 시간표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인데요. 바로 침공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블링컨이 얘기한 것이 일단 그 평화적 수단을 해보고 이것이 잘 안 되면은 강압적 수단을 써보고 그 다음에 강제적 수단을 그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침공 가능성은 언급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단계적으로 여러 그 단계를 거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그 단순히 그 중국과 그 타이완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시아 전체의 문제고 미국과 중국사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그 중국이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군이 개입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만일 실제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을 해서 미군이 개입하게 되면 6.25일에 최초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굉장히 큰 그 엄청난 분쟁, 세계대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그 아시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대목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통일 포기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력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미국은 물론이지만 한국, 일본도 여기에 또 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좀 더 배경을 설명해드리면 앞서 최원기 기자가 얘기했듯이 중국이 평화, 또 강압, 끝내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의 이제 과거처럼 브레이크 장치가 사라지고 이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굳어지는 양상 때문인데요. 미국은 기존 그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지지하면서 현상 유지를 파괴하지 말라 이렇게 베이징에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이 과거로 회귀하면 타이완에 대한 침공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높아질 것이라는 이제 전망인데 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이 많은 전문가는 일본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키나와의 미군이 활용되기 때문이고 또 일본의 오랜 영내 이익도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은 좀 다른데요.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은 한반도 바깥에선 한국의 책임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이 관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를 원치 않을 테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국이 한국과 협의를 하겠지만 한국으로선 전쟁 관여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한반도 문제도 미중 관계 맥락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겠습니까?
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될 공산이 이제 커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20개국 G20라고 그러죠. 그 정상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는 그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자신의 그 3년임 이후 최초로 이제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회의에 그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 아마 따로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이제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미중 간에는 여러 현안이 많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타이완 문제도 있고 관세, 무역, 또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정상이 여러 문제를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 간에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합의를 볼지 이것이 큰 관심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미국과 중국 모두 그 북한의 그 비핵화한다는 데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비핵화하자 뭐 만일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상당히 북한 문제는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11월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술 핵 한반도 재배치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Extended deterrence means the protection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골드버그 대사는 확장 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은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저하니 전술 핵 재배치는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그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필립 골드버그 그 주한 미국 대사가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동원해 한국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그 미국 관공이 매년 그 미한 안보 협의를 갖고 한국에 대해서 핵우산, 그러니까 확장 억제를 매년 그 공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버그 대사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핵우산, 확장 억제를 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는 뜻만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 핵무기, 모든 수단을 통원해서 한국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에 다시 그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것은 기존의 공약을 의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버그 대사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고요. 이를 보면은 그 미국과 한국 간에는 이미 그 올해부터 그 미한 그 확장 억제 전략 회의가 지금 그 열려서 벌써 한번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골드버그 대사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그 확장 억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아마 논의가 그 전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네. 뭐 앞서 최 기자가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는 적어도 한반도에선 위기를 더 고조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북한 정권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최선은 한미동맹이어야 하고 그 핵심 수단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골드버그 대사는 그러면서 앞서 블링컨 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비확산 체제 강화 등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진 북한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가설적 상황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북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패를 인정하고 또 더 현실적인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핵무기의 확산이나 개발을 막는 NPT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꽤 튼튼한 정책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이날 그 토론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북한의 그 7차 핵실험 날짜를 정확히 그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모든 조짐을 봤을 때 김정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게 그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 것을 그 촉구를 했는데요. 현재 그 북한의 그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이후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 11월 7일이죠. 그 사이에 아마 그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그렇게 그 쉽사리 그 7차 핵실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 한국, 일본이 싫어하는 건 물론이고 중국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은. 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또 그 양자 차원에서 석유를 끊는다든가 무슨 경제적 지원을 끊는다든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뭐 의도는 어떨지 몰라도 그렇게 쉽게 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망설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것이 한 11월까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네. 골드버그 대사가 중국에 대한 뭐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김 기자가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들이 국제사회 질서에 끼치는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정면으로 지적한 건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또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나 제재 회피 노력을 막지 못하면서 김정은의 위협에 대해 한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면서 그들이 분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춰보면은 현재 그 여러 지정학적 요인,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의 어떤 권위주의적 태도로 봤을 때 이 북한이 이런 그 지정학적 상황을 오히려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워싱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정은이 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강행을 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뭐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까지 올 초에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전혀 규탄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이 상황에서 이 중국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 자기들의 그런 그 어젠다 계획에 따라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예. 한편 북한은 지난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쏜 이후에 미사일은 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중국을 의식한 때문일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이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상당히 그 미사일을 많이 쏘고 도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14일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쏜 이후에는 대포를 동원해서 이제 사격 훈련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그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6일 그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그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리는데 이것이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 행사입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3년임 여태까지 그 2년임만 했는데 이것은 그 관례를 깨고 이제 3년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정치적 행사인데요. 만일 그 3년임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을 쏜다든가 이러면은 그야말로 남의 그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16일 그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이틀 전 그러니까 14일부터는 조용히 있고 대포만 좀 쏘면서 그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것은 그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신기를 건지 않는 게 좋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용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시 주석이 서한에서 지금 국제와 지역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북중 간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해야 한다. 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시 주석의 복잡한 속내가 담겨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진짜로 강행하면 미안일이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 지도부의 과도한 도발이 앞서 두 기자 설명해드렸듯이 자칫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시진핑이 중국의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 위원장에게 도발 자제를 당부했을 것이란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이 미사일은 쏘지 않지만 포사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8일 밤부터 19일 오후까지 동해와 서해 완충 구역으로 포를 수백 발이나 쐈다고 하는데요. 자, 왜 이렇게 많은 수의 포를 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그 18일 밤부터 19일까지 서해안 그 완충구역에 대해서 이제 포병사격을 했는데요. 한 350발가량 많이 쐈습니다. 이 정도 포병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그 두 가지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이제 쏘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 한국 정부를 위협을 하자. 한국을 이제 겁주려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남북 간에는 뭐가 있냐면 그 9.19 군사합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맺어진 9.19 군사합의인데요. 요번에 이제 포를 쏜 것이 그 완충구역.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쏘지 않는 게 좋은 일종의 그런 구역에다 이제 포를 쐈는데요. 이것은 만일 그 한국이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9.19 군사합의 이건 이제 그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파기의 책임을 이제 한국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먼저 그 9.19 군사합의 파기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합의를 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다 이런 파기의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완충구역에 대해서 도발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군 총참모부는 자신들의 포사격이 한국 측 도발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국에서는 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 트집잡기다, 뭐 적반하장이다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달리 이 한국군과 미군은 그 북한이 주장할 당시에는 이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에서 일상적인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방지역인 강원도 철원에선 지난 17일에서 21일까지 다연장 로켓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진행한 거죠. 또 철원 일대 사격장에서 매달 꾸준하게 전자포, 다연장 로켓 등 다양한 사격 훈련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에서 하는 일상적인 훈련이죠. 그런데 북한이 이를 트집 잡아서 이제 포사격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사격 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국에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정부는 말려들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미 국무부도 북한군의 포사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좀 최 의장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미국 무부는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쏠 때도 마찬가지고 포사격을 할 때도 그 계속 그 자제와 중단 이런 것을 그 촉구하는 성명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모두 19일 날 그 북한의 포사격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한다. 이것이 그 영내 불안정을 높이는 그런 행동이다. 그러면서 이제 도발 중단 이런 것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전날에도 그 도발 중단 촉구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 입장, 대화로 문제를 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는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과 또 제재 회피에 연루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죠. 그리고 일본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로켓공업부 등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뭐 실효성보단 상징성을 가진 대북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대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북한 정권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려 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도 뭐 이런 제재 노력에 환영을 표시했고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재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고 일본 외무성도 한국의 제재를 환영하면서 또 역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미국과 한국 공군은 이달 31일부터 대규모 공군 연합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한미 70군은 이번 훈련에 일본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 주둔하는 최신 F-35B를 포함해서 약 100대의 미국 군용기가 한국 내외 기지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이 훈련에 한국에선 F-35A, F-15K, KF-16 등 군용기 140여 대가 참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7공군은 이번 연합훈련이 미양공군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연례적이고 또 지속적인 훈련 일정의 일부로서 현재 실제 위협이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만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규모가 상당하고 또 F-35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 북한 당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은 9월 25일부터 3주가량 무력 시위를 했는데요. 지금은 내치 행보를 옮기고 있다면서요. 최 기자가 좀 이 부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사실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미사일 굉장히 많이 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대포 이런 것을 쏘면서 여러 가지 그 도발을 했는데요. 지난 그 10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사일 발사는 일단 그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내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함경도에 있는 그 온실농장 준공식에 간다든가, 또 평양에 있는 만경대 혁명학원, 또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무슨 강연을 한다든가 연설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것은 그 중국이 그 공산당 대회라니까요. 도발을 자제하고 북한의 그 가장 큰 문제인 경제난, 사회난 이런 그 문제를 좀 다독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10일 함경도에서 열린 연포 온실 농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당 창건일에 내놓은 업적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내놓을 경제적 업적치고는 좀 어떻습니까? 그 뭐 밸류라고 할까요? 그 규모라고 할까요? 성과라고 할까요? 어떻게 지금
네. 하고 있나요? 네, 북한의 대대적인 선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뭐 초라하지 않냐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뭐 내치 행보, 사상 무장을 강조하는 패턴이 뭐 딱히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를 최대한 미화시켜서 인민을 위해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선전전 일환일 텐데. 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그 10일에 그 연포 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여기 자세히 이제 그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삽으로 흙을 푸는 모습을 벽화로 새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인민군대가 인민들 먹거리를 위해 기적적으로 임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보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그 김정은의 핵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절대로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해 왔는데 인민들의 경제 등 민생이 어느 때보다 힘든데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라든가 국경을 빨리 열어서 인민들이 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경을 3년 가까이 꽉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 주재 한국의 이제 황중국 대사가 이 때문에 20일 유엔총회 토의에서 북한은 식량 보건 상황이 매우 열악한데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챙길 돈으로 인민의 바람과는 정반대 이제 군사적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인데요. 그래서 과거 노동당 39실에서 일했던 리정호 씨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 또 민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나 있긴 한가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북한 언론을 보면 김 위원장은 만경대 혁명학원 등을 다니면서 사상교육을 강조하던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상교육을 강조한 것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것이 그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그 만경대 혁명학원, 또 노동당 그 간부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했는데 가장 강조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상교육입니다. 특히 그 비사회주의,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 세도주의, 요령주의, 비전투적 태도 이런 것을 그 척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걸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북한에서는 뭐 저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 문제 이것을 거론한 것은 뭐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 남한의 그 노래, 드라마 이런 것을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그 비사회주의로 몰아서 이제 처벌하고 그런 거는 벌써 한 20년 이상 된 그런 얘기인데요. 요번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것이 당 간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이번 만경대 혁명학원은 혁명 유자녀 학원이고 당 간부 학교들은 북한에서도 대학을 나와서 그야말로 당 간부들이 되는 학교들을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이 같은 그 비사회주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적 행동 또 이 같은 것이 일반 인민들뿐만이 아니라 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언론을 보면 때때로 이제 북한 당국에서 무슨 그룹바 이런 것을 조직을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이제 그 지방에도 내려보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같은 것이 그 일회성 행사고 이미 당 간부들도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노래, 음악 이런 것은 물론이고 북한 정권의 그 부패상, 부정부패 문제 이런 것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서 사실상 지금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 네. 코로나 상황이 김정은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경을 이런 그 주민들의 사상이나 이런 게 해이해지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를 구실로 국경을 꽉 걸어 잠그고 국내에서 이렇게 사상전, 사상병을 강화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그래서 오히려 다시 이제 기준 체제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역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사상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내서 북한 주민들이 바깥에 있는 세상과 진실과 본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스스로 비교할 수 있어야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변화를 갈구할 텐데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조금이라도 접촉하면 뭐 악성함이다 이래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이제 지적들이 많은 거죠.
오늘은 북한에 대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언급 그리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전술 핵 한반도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포사격 도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에는 12월까지 열리는 그림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미디어 아트 폴리팝 분야 미술가로 활동하는 한인 여성 천미나 씨의 개인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폴리팝 아트는 쉽게 말해 딱딱하고 어렵게 들리는 정치를 대중에게 쉽게 소개하는 미술 장르로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와 대중미술을 뜻하는 팝 아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란 기존 미술 표현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매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 장르인데요. 매체 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천미나 작가는 글로벌 미디어 미술가 폴리팝 미술가로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미 동부 볼티모어시에 있는 메릴랜드 미술대학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천미나 개인전, 워싱턴 DC에 있는 카젠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장으로 함께 가보실 텐데요. 작가의 작품 세계와 관람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젠 미술관은 아메리칸 대학 산하 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활발하게 소개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가을전 중 하나로 마련된 천미나 작가의 개인전의 이름은 Haunted Koreas, 귀신 들린 한국들이란 뜻으로 좀 기괴하게 들립니다. 작가는 왜 전시회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전시장에서 만난 천미나 작가에게 물어봤습니다.
Korean Spirit이 뭔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조상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서부터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개인 사람이 아니라 항상 혼이랑 영이랑 따르면서 단체주의적인 면이 있잖아요. 집단주의, 단체주의. 근데 트라우마는 사실은 몇 세대를 걸쳐서 느껴지고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요새 세대 사람이라도 해도 예전의 트라우마하고 힘듦, 역사를 다 지내게 되고 경험을 한다는 그 transgenerational trauma and history를 담게 돼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코리아, North Korea, South Korea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항상 그 haunted, 어쩔 수 없이 그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느껴지고 경험하는 거는 항상 헌뜻돼 있다는 거예요. The past.
네, 질곡의 역사 속에 한국인들이 이 각인된 아픔인 트라우마를 집단으로 경험했고 이는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남북 간의 분단과 이로 인한 고통 등 개인에게 미치는 집단적 고통을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전시회 소개된 작품은 대형 그림에서부터 작은 소품까지 다양한데요. 파란색 저고리와 빨간 치마의 한복을 차려입은 김일순이 광명성 3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그린 잘가 미사일들. 여기서 김일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김일순은 작가 천미나 씨가 스스로 만들어낸 인물로 북한 여성을 상징하는데요. 천미나 작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천 작가는 자신의 그림 속에 다양한 표정과 분위기의 김일순을 등장시켜 북한 주민과 작품 속에서 소통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순은 천미나 작가의 페르소나, 즉 작가 자신의 형상이지만 작품 속에서만 등장하며 북한 여성으로 작품 속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서술자입니다. 자, 계속해서 작품을 소개해드리면요. 잘가 미사일들 옆에 나란히 걸린 북한 화가의 주체탑과 방문객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른 키만큼 큰 여러 점의 한반도를 그린 캔버스에 마치 낙서하듯 우리, 빨리빨리, 그녀가 온다, 엄마, 통일, 주세요 등의 문구를 크게 적은 통일을 꿈꾼다 시리즈 등 전시실 벽에 걸린 눈에 띄는 그림만 20여 점에 이릅니다. 여기에 전시장 안에 열람실 공간을 만들어 지금까지 전시회에서 소개한 소품까지 50에서 60여 점의 작품과 서적도 진열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직접 제작해 북한으로 보낸 서양 미술사 강의 영상도 전시실 중앙에 줄지어 배치한 컴퓨터로 직접 들을 수 있게 했는데요. 서양 미술사 강의에도 김일순으로 분한 천 작가가 직접 출연해 서양 미술사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My name is Professor Kim, and I am here to teach you art history. This is art history lesson one. Artist name Marcel Duchamp called this object the art.
첫 번째 강의에서 김일순은 미술에 관해 설명하는데요. 프랑스 작가 마르셀 듀상이 화장실 변기를 작품화한 샘을 보여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건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서양 미술의 기초 지식과 개념을 강의로 푸는 10개의 동영상 강의를 전시했습니다. 천미나 작가의 개인전 개막식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한국과 북한을 주제로 담은 천 작가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소감을 말하는데요.
Favorite piece is the art lessons that you see on the video because they almo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예술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의 매우 미묘한 선전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북한 출신이든 아니든 여러 부류의 청중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술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양 미술사 강의 영상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40대 미국인 여성에 이어서 천작가가 직접 작품에 등장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미국인 여대생은 자신이 전시회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작품은 북한 여성을 주제로 한 조선 여성이란 작품이라고 설명합니다. 붉은색과 흰색의 단조로운 색으로 그려 북한의 선전화를 닮은 조선 여성은 주체탑을 배경으로 밝은 표정의 북한 여성 3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씩씩하게 행진하는 여성은 북한 여성 복장을 한 김일순입니다.
I really like this piece over here, which is like feminist. Oh yeah, this was with Korean feminists with the image.
북한 사람들이 여성의 성평등을 주창하는 미국의 페미니즘처럼 발언할 자유가 많지 않은 통일의 정신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진하고 항의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많고 진보와 같은 요구와 권리를 요구하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훨씬 더 제한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북한의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그림은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작품 같아요.
이번 전시의 특이점 중 하나는 총 3점의 북한 화가의 작품이 천작가의 그림과 섞여 있다는 것인데요. 관람객들은 놀란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추앙하는 예수와 12제자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작품화한 서양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모사한 북한 화가의 그림 앞에 선 관객들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Well, it's amazing. Obviously, the painter has incredible capacity to paint figures. Given the
이 작가는 미디어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인물을 그리는 능력이 놀랍습니다. 서구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 그림을 정밀하고 또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When I realized that this was by North Korean artists or
이 작품이 북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걸 알았을 때 북한 작가들이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양 미술의 힘, 예술적 전통과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회의 제목인 귀신 들린 한국을 작품을 통해 알아채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천 작가가 그동안 보여준 작품은 남북 통일에 대한 희망과 북한 주민에 대한 사랑을 담은 그림이 주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정확한 제목은 귀신 들린 한국들, 통일에 대한 질문, 평화 시위인데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활동해온 작가의 깊은 성찰과 고민, 그리고 방향 전환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한국들, 통일에 대한 질문, 평화, 시위, 전시회. 천민호 작가는 20여 년 전 금강산 관광 중에 만난 북한 주민에게 받은 강렬한 인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 작가는 북한의 병사와 어린이가 활짝 웃는 모습 등을 화폭에 담아 독재 체제 속에 억압받는 주민들도 자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개인이라는 시각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림과 전시회장에 북한 여성 김일순으로 분한 자신을 등장시켜 관람객과 북한 주민과의 소통을 상징화했죠. 또한 북한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알려진 한국 과자인 초코파이 수만 개를 쌓아놓고 관람객들이 마음껏 먹도록 했는데요. 2018년 한국 부산에서 열린 예술축제 비엔날레에서도 같은 전시를 해 화제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직접 제작한 서양 미술사 영상 강의를 북한에 들여보내며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탈북민 사회와도 소통하며 북한 화가의 그림을 소장하게 이른 천민아 작가. 천 작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상적인 통일에 대한 꿈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 북한하고 남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지 계속 그 이런 힘듦을 거쳐왔기 때문에 통일 자체도 힘들 거고 그 이후로도 힘들 거고 참 역사가 전의 역사를 볼 수 있듯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그 아픔과 힘듦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가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전시를 한 거고 통일을 꿈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무슨 꿈이고 꿈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실천으로 액션 운동이 됐었을 때는 어떻게 이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철학을 좀 새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천 작가는 한반도가 아직 전쟁 중인 상황이고 정전협정도 북한과 한국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통일이 된다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천 작가는 지난 20여 년간의 작품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작품 활동이었다면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본질은 그대로인 채 방향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프로테스트 아트를 설명합니다. 프로테스트 아트, 즉 시위 또는 항의 예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회운동으로 만들어진 장르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프로테스트 아트 역사를 설명하며 유명한 항의 예술 사진 몇 장을 실었는데요. 이 신문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항의했던 당시 예술가들의 다양한 그림과 사진 작품 중 하나로 유명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의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1966년 마이애미에서 훈련 중인 알리 선수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 선언을 했다며 하얀 붕대를 감긴 그의 주먹은 검은 의자에 닿아 빛났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알리 선수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며 베트남 전쟁 징집을 거부해 논란을 낳았었죠. 폴리팝 미술가, 글로벌 뉴미디어 미술가, 또 프로테스트 미술가로 변모한 한인 여성 작가 천민아 씨의 전시회를 설명하는 책자에는 이 같은 설명이 담겼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시위와 항의로 넘쳐났다. 유관순과 1919년 3.1 항일운동으로부터 독립운동, 1980년대 광주항쟁, 한국의 촛불시위, 2018년 미투운동과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벌어진 위안부 시위, 그리고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했다며 미국에서도 행진과 평화시위 등은 예술적 실천과 조화를 이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에서는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한인 여성 작가 천민아 씨의 개인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한국에서는 혈액형을 물어보고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출생연에 따라서 정해진 띠별 운세를 찾아보죠. 미국 사람들에게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신의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별자리를 통해서 성격이나 운세를 파악합니다. 오늘은 대화를 통해 어떤 별자리들이 있는지, 별자리와 성격을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having me.
Do you know your blood type?
Blood type? Actually, no. Red?
In Korea, we relate blood types with personality. It's very common to ask people's blood type. I'm blood type AB. They say blood type AB is popular, critical, caring, and self-centered. It's kind of contradicting, though. Then what's your sign?
Mine is Gemini. They say I'm flexible, clever, and impulsive. What's your sign?
I'm Libra. They say I'm friendly, frank, and I will spend hours evaluat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very small things.
So, in Korea, if you want to find out today's horoscope, what do you look for?
We have a D. It's similar to signs. We have 12 different D for each year in a 12-year cycle. Could you explain the 12 different signs?
Well, the Zodiac is composed of 12 different signs. Aquarius starts January 20th. It goes to February 18th. Pisces is February 19th to March 20th. Aries is March to April 19th. Taurus is April to May 20th. Gemini is May 21st to June 20th. And then Cancer is June to July 22nd. Leo is July to August 22nd. Virgo is August to September 22nd. Libra is September 23rd to October 22nd. Scorpio is October to November 21st. Sagittarius is November to December 21st. And Capricorn is December 22nd to January 19th.
한국 사람들이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띠로 구분해서 본다면 미국 사람들은 1년을 12기간으로 나눈 별자리를 통해서 운세를 봅니다. 별자리로 오늘의 운세를 한번 읽어볼까요? John, do you want to find out your horoscope for today?
I do.
Gemini, today there are many areas in which you can shine. You need only be yourself to win over the hearts of others.
So I just do nothing. That's easy. So let me read your horoscope. Libra, you are great in managing things and situations. Today, one of your close friends might get in some legal trouble and you shall be called upon to help.
Aww.
By the end of the day, the issue will be resolved. Also, you're going to have a good day at work.
Oh, I'm glad to hear that. The issue will be resolved. I had to help someone, but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today. You need only be yourself, unlike yours today.
I do that horoscope every day.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What's your sign? 별자리가 뭔가요? 별자리를 통해 오늘의 운세를 보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